약간 근데 진짜 얘가 여기 왜 나왔지? 약간 다이럴 것 같긴 해.
오. 되게 어색하다. 딱딱딱딱딱. 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유.
오늘 크러쉬님이 우리 채널에 나간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첫 번째 반응은 좀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랑 같이 영상을 찍어서 상대적으로 네. 영해 보이니까 크러쉬님 같은 분 옆에 앉아도 힙해 보일 것이다 라고 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젊고 힙한 분 옆에 앉아 있으면 좀 아저씨티가 확 날 거다 이렇게
전혀 얘기해. 안 나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뭐 메이크업은 아니고 컴팩트를 좀 두드리고 왔어요. PD님들이 되게 좀 어색해 하셨네.
근데 엄청 잘생기셨네. 실물로 보니까 훨씬. 정말로.
연예인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정말로. 이 채널에 갑자기 제가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궁금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궁금이고요. 4년 전에 자이언티 형이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걸 제가 처음 보고 그때부터 이제 구독을 하고 지금 사실 실감이 좀 잘 안 납니다. 제가 자기 전에도 베개맡에 틀어놓고 자고 뭐랄까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 탐구 생활이 좀 영감계 미슐랭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거나 막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까 막 이런 거 틀어놓고 샤워하고 최근에는 이제 책 많이 안 읽으면 뭐 무식한가 이런 주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설산 이야기 하시면서 그거는 책으로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영상 그냥 휙 지나가니까 저도 이제 그때 새 앨범 작업 기간이었는데 가사를 이제 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책들 많이 읽었었던.
와, 저 설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면 정말
오. 찐 궁금이라니까요. 정말
보여드려요. 네. 전에는 저희가 이제 대중문화보다는 조금 인문학 많이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크러쉬님이 같이 콜라보 하자 그러면 뭐 너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크러쉬님이 본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다
맞습니다.
라고 아예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럼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앉아가지고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는데 다행히 요즘 우리 채널이 좀 추금이가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크러쉬님과 함께 본능에 대해서 그냥 한 시간 정도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한번 네. 그야말로 털어보자 네네네. 라는 생각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힙함의 격한 컨트라스트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본능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으셨어요?
제가 이 본능이라는 키워드를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도 어떻게 보면 이 본능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음악을 만들 때나 뭐 공연을 할 때나 특히나 제가 이번 앨범 작업을 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되게 긴 슬럼프 정체기 같은 게 좀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깨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기대치도 있을 거고 막 부담도 제가 느끼고 그런 마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음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아 그냥 본능대로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결과가 너무 제 자신한테는 일단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본능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아티스트들 만나면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말을 하는 사람이지 뭐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 아니다 보니까 이 예술가들은 두 개의 상반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은 이 본능에 충실해서 인간 내면의 깊은 데 있는 뭔가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하는 거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척 클로즈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가 같은 경우에는 영감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것이고 사실은 매일 직장인들처럼 8시에 출근해가지고 작업을 고민할 때 그 과정에서 영감도 나오고 본능도 충실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예술적 관점이 실제로 창작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능이라는 이 키워드 앞에 루틴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좀 하게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앓다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가 돼서 좀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두 달 정도를 누워있다가 이러다가 음악을 다시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 재활 운동을 이제 꾸준히 정말 매일매일 했거든요. 루틴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업실 바로 앞에 마침 운동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러고 바로 작업실 안에 그냥 저를 갖다 그냥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창작하시는 분들이 영감이 올 때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린다는 게 사실 제 기준에서도 그거는 조금 저랑은 좀 안 맞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막 그 작업 시간이 엄청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다 막 음악 만드시는 분들 새벽에도 많이 작업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침 뭐 한 11시 정도부터 밥 먹고 이거저거 하고 하다가도 저녁 8시 정도에는 무조건 끝내고 그렇게 아예 딱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매일매일 주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그 안에서 본능이 되게 충실해지고 충만해지고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상반된 게 아니라
네.
본능이 솟아날 공간이 오히려 그 루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흔히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이 그 in the zone 한다고 하거든요. 존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존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박물관도 가보고 뭐 전시도 가고 막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냥 안 하고 제 자신을 퓨어하게 음악 안에다가 집어넣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 두 개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힙합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크러쉬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힙합 아티스트들의 그 특유의 제스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제스처는 힙합의 리듬을 타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울 보고 아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아, 근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힙합의 리듬이라는 게 딱 몸에 붙기 시작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지.
일단 뭐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막 랩을 막 엄청 메인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힙합을 처음 좋아해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멜로디를 거기다가 붙이게 됐고 굳이 나누고 싶진 않지만 좀 더 R&B 쪽에 좀 DNA가 많은 편인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어렸을 때 이제 그런 힙합 뮤비들 많이 봤겠죠. 어, 저 사람처럼 되게 멋지게 아까 이제 잠깐 하신 것처럼 이렇게도 막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단연간에 공연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본능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당장 멜로디를 얻는다고 그럴 때도 멜로디를 딱 이러시더라고.
그랬어요. 네. 오, 멜로디를
이따 클로즈업으로 네. 이따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춤도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리듬을 타는 훈련부터 시작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잠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힙한 사람이랑 방송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할 게 겁나가지고. 크러쉬님 영상 중에서 가장 그 본능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엔 좀 복합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뮤직비디오가 아웃사이드라는 뮤직비디오 같아요.
아, 네네네네네.
일단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두유탈이랑 우리 엘프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약간 그 스피치에 DNA가 있네요.
무슨 DNA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DNA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친구라 가지고.
네네네. 두유랑 네. 진짜 좀 약간 비슷한 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메시지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네네.
개를 왜 산책시켜야 되냐.
오.
결국 그거잖아요. 네네. 개가 엄청 나가서 막 즐기고 싶은데.
네네.
이제 크러쉬님은 앉아가지고 음악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가 네. 머릿속에서.
맞아요.
이 주인을 때려 죽이고라도 지금 이 방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상상을 하는 게 그 뮤직비디오의 전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 개는 원래 바깥에 사는 동물이 본능이기 때문에 산책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뭐가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럼...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원래.
동물이죠 인간.
네, 그러니까 친구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일종의 본능이고 상처받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고 남들 하는 게 있으면 자기도 해보고 싶은 것도 본능이고.
그렇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본능이고 인간은 원래 제가 느끼기에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도록 본능이 디자인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살도록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아, 우리가 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만 인간의 본능을 존중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 뮤직비디오에 출발이 됐냐면은 두유 친구가 강아지들 마운팅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꼭 안 볼 때만 마운팅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는 말도 못하는 애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명을 강아지가 받아들이면은 어떤 뮤비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리차드 리브스라고 하는 비행 청소년들 중에서 남학생들의 비율이 높은지를 연구한 그 사회학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체로 이제 남학생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성적 호기심과 공격성 이거 두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건데
호르몬의 영향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시기니까 근데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꺾어주질 않고 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니까 애들이 뭐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비행에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아 두유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비행을 하거든요.
비행해요, 맞아요, 맞아요.
비행이 아니라 진짜 비행을 해, 진짜. 네, 네. 그래서 하와이 가가지고.
맞아요.
휴양을 즐기는.
맞아요. 머니 건으로 막 머니 쏘고. 네, 장난 아닙니다. 아주.
그 돈은 두유 계좌에서 나온 돈인가요? 아니면 크러쉬님 계좌에서 나온
그 뮤비에 보면은 제 카드로 이렇게 ATM으로 가가지고 인출을 해버립니다. 예.
크러쉬님의 잠재된 본능을 두유를 통해서.
투영시킨 거죠, 사실. 네. 두유에겐 미안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음악 인생에서 약간 페르소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앨범 커버를 AI 아티스트랑 약간 두유의 뭔가 앨범 제목이 팽이거든요 송곳니여서 막 약간 그런 AI 기술을 좀 활용을 또 했었고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그 애니맵의 삶을 모티브로 만든
에이마일
보면은 항상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힙합 아티스트가 아직 못 떠서 알바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가사 쓰고.
약간 그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가사가 튀어나와서
오 저도 버스와 관련된 노래가 또 있어요 제 노래 중에 2411이라는 노래인데 그게 버스 번호였거든요 2411
어디서 어디 가는 버스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마장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음대 입시할 때 압구정 로데오까지 가야 되는 종점과 종점이었거든요 그 거리가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매일 압구정 로데오로 갔다가 로데오에서 다시 마장동으로 오고 가는 길 안에서 느꼈던 많은 생각들을 애환을 좀 고3 입장이 돼서 가사를 썼었어요.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이 곡을
엄청 좋아한다고. 네, 맞아요. 버스는 계속 달려. 버스는 계속 달려요. 첫 시작이. 배가 너무 고프네. 앞면 뒷자리 오른쪽에 앉아. 창밖은 나보다 항상 밝아 마장동 종점 차고지부터 왕십리 옥수동호대교지 남한 압구정 로데오 shit 이곳은 내 입시 학원 연습실 다시 막차로 집에 돌아가는 길 동호대교 위 야경에서 with me Houston and stepping on my love for ya 이어폰을 꼽고 눈을 감으면 내 단동무대 위가 보여
이게 너무 재밌다. 미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어디 알바하고 오면서 쓰는데 한국에서 잘하셨으니까 입시하고
입시학원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 말한 호르몬 때문에 본능이 날뛰어야 되는
맞아요,
시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능을 가장 어떻게 보면 평생 가장 많이 억눌러야 되는
제일 맞아요
예, 그런 갈등을 어떻게 몸으로 느끼고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와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실용음악 입시도 사실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저는 이제 작곡 전공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집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못 해주는 환경이기는 했었어가지고 알바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입시를 되게 보통 막 다 2, 3년씩 막 길게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정시 한 6개월, 7개월 정도부터 밖에 못 했어요. 그때는 놀고 싶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어떻게든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사로잡혀 있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본능인지 모르겠는데 본능인 것 같아요. 음악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르구나. 아니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들이 뭔가 이제 자기 커리어를 아무래도 정해놓고라도 그게 입시가 되면 이제 딴 거를 막 하고 싶거든. 막 게임 좀 하고 싶고 뭐 친구들이랑 뭐 어디 가가지고 분식도 좀 먹고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5살, 6살 돼야지 생기는 포커스가 되게 일찍 생기긴 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 서든어택 하러 PC방 가고 그러면 좀 약간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그때 미디로 처음 만들어보고 그걸 이제 저장을 MP3 파일로 하잖아요. 0%부터 100% 딱 채워진 다음에 MP3 파일로 딱 바탕화면에 생길 때 그 카타르시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녹음은 이런 마이크 뭐 슈어 거는 어떤 거고 저떤 거고 막 이런 거를 엄청 디깅을 하면서 이제 저의 환경을 만든 거죠. 레코딩 환경을. 근데 그런 거에는 전문 지식이 예를 들면 화성학이라든지 코드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입시를 하려면 그런 지식을 알아야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엄청 공부하고 막 건반 연습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사실 고등학교 때 본능과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은 게임이라든지 나가 놀고 싶은 본능을 가장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센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네,
자연스럽게 눌러진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막 공부해 공부해 할 게 아니라 네. 노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음악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걸 딱 네.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화성학 해야 되니까 수학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 밖에 나가지 말고 앉아가지고 구경수야 이건 본능에 반하는 거지만
네.
사람한테 몰입을 시키는 거는 본능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능을 그쵸. 이용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더 위에 있는 거죠 네. 레벨이 그래서 그 화성학 공부를 진짜 재밌어서 너무 하게 됐던 케이스였어요
이야, 멋있다 전에 심리학 컨텐츠에서 뭐라고 그랬었지 그 박사님이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그랬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흐름에 딱 올라타면은
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맞아요, 맞아요. 도파민과
맞아요, 맞아요.
세로토닌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인생의 사소한 것들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확 낮아지는
신체적으로도 너무 궁금한데 막 그 겨드랑이에서 땀이 엄청
아 진짜요?
나던데
다음에 그... 장동서 박사님 만나면은 플로우 스테이트에서 겨드랑이에서 네. 땀이 나는 게
정말 무아지경의 상태에 갔을 때 그 시간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고 제가 만드는 음악이랑 저랑 완전히 커넥팅이 딱 됐을 때 오, 이 겨드랑이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즐기는 거죠
네 그렇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서장훈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노력하는 놈이 즐기는 놈 못 당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말도
자기는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씩 농구하는 거를 즐길 수가 있냐 사실은 서장훈 씨도 그 즐긴다는 게 막 아 재밌어 이런 즐기는 거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서장훈 씨 얘기가 근데
네네.
어른들이 즐기는 놈 못 당한다는 건 그 플로우 스테이트를 발견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 동안 뼈를 깎게 농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 고통보다 내가 완벽한 3포인트 슛을 했을 때 자기 자세가 딱 잡히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 희열이 더 강한 사람은
그쵸 그쵸
그거는 못 이기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뭐가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다가 그 나라 말이 다 들리진 않아 근데 중간에 드라마를 보다가 퍼즐을 누르고 1초 생각하면 들릴 때가 있어요
오.
지금 내 일본어가 약간 그래 내가 드라마를 엄청 보기 시작해 앉아가지고
겨드랑이
그럴 수도 있어
좀 나실 것 같은데
그때 막 도파민이 팍팍 터지는데 30분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문 열고 나와가지고 애 재울 시간인데 뭐 하고 있냐 보면 막 4시간 하고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능을 이용해서 갓생을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생을 사는 것과 즐기는 거를 상반된 걸로 여기지 않고 그 플로우를 찾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자체가 갓생이 되는 그걸 되게 일찍 찾으셨구나 중학생 때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게 자기 암시도 뭔가 속하는 편인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니야 난 괜찮아 그걸 아예 육성으로 내뱉어야 좀 효과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읽은 바로는 약간 인간의 본능 중에 기지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졸린데 몸을 쫙 피고 나면은 기분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기지개를 펴잖아요 자다 일어나면은
네.
나중에 좀 진짜 의학적으로 그게 맞냐 논란이 되긴 했는데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파워포징이라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파워포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이제 어디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클라이언트 앞에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면은 일부러 대기실에서 슈퍼맨 포즈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포즈 자체가 뇌에서 자신감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
이게 포즈를 딱 하면은 뇌가 착각을 한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저 포즈를 했나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호르몬이 바뀌면서
오.
뭐 훨씬 더 성공적으로 뭐 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 콘서트 이제 무대 바로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막 15,000명 앞에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3시간 동안. 근데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딱 가가지고 혼자.
일단 저 기도를 좀 하거든요.
예.
기도 하고 지금 잠깐 예. 그 자세 포징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예. 저거 네 맞아요. 파워 포즈 맞아.
예. 이러고 거울 보고 뭐 눈곱 꼈나 안 꼈나 한번 보고 뭐 입술 이런데 괜찮나 입동 꼈나 안 꼈나 보고 마지막에 이러고 있었던 저를 발견했어요.
저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해요.
아 예. 포징 좀 해요. 하시는군요. 아, 그게 없으면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사실 저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여기 밑에서 장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택시에서 때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힙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힙합이 그냥 배어있는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그냥 놀이가 철장 있는 농구장에 만나가지고 붐박스 틀어놓고 네네. 비트박스 하면서 그 네. 그런 친구들 이제 진짜 본능적으로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모국어니까 힙합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자이언티님이 그랬나? 한국의 힙합은 너디하다 그랬잖아요. 네. 너드 힙합이라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원래 힙합을 길거리에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해외 뮤직비디오라든지 레코드 같은 거를 배워서 분석해서 아 저게 힙합이구나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런 길거리에서 그냥 몸으로 배운 힙합이랑 한국이라는 데서 머리로 배운 힙합이랑
유교 힙합
유교 힙합 음악적으로 결과물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힙합하는 아티스트들은 우리가 아는 그 네임드 분들은 엄청 똑똑할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디깅하고 공부하고 이게 나의 색깔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더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당연히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그 서장훈 형님 말씀 있잖아요. 이 노력이 어쨌든 베이스가 돼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사람들보다 더 강점이 많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더 짜임새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힙합을 공부하면 여러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보면서 내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과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서 롤모델.
롤모델.
예, 나한테는 이분들이 자 선배님이고 나는 이분들의 스타일을 보면서 내 스타일을 만들었다.
저는 완전 확실하게 있어요. 그 R&B 소울 음악들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장르에 대한 조예가 너무 깊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처음에 스티비 원더를 접하게 됐고 스티비 원더를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접하게 됐고 처음에 어렸을 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스티비 원더가 처음 내한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학교를 소위 제끼고 그 공연을 이제 보러 갔었던
뭐 그럴 때죠.
그래서 저한테는 바이블이죠 사실. 스티비 원더가 그리고 또 제가 챗 베이커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챗 베이커의 음악들을
챗 베이커 느낌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챗 베이커도 외모 있어. 그 챗 베이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얼마 전에 챗 베이커 트리뷰트 앨범을 전 세계 뮤지션들을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채택이 돼서 와 그거가 이제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노래 아시죠?
예예. 아, 예.
그거를 발매를 했었어요. 그게 막 엄청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때 너무 영광스러운 감사한 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롤모델도 공부를 해서 한다고보다는 그 사람의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본능에서 오는 거잖아요. 닮고 싶다라는 본능. 그런 마음들이 잘 닿아서 또 좋은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았나.
저런 사람의 스타일에 저런 몸짓
맞아요.
제스처 네. 표현 네. 이런 것들을 보고는 야 저렇게 나도 강렬한 바이브를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네.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롤모델이자 약간 어떻게 보면 완전 덕후인 거죠 제가. 그래서 챗 베이커님이 묻혀있는 묘도 다녀왔었어요. 제가 한 8년 전에 갔었는데 네. 가슴이 그래도 아팠던 게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니까
기념관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이 이제 묻히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여기 묻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패싸움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정말
이빨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셨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이거 어디서 술 먹고 싸우다가 이빨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특유의 트럼펫 소리가 그래서 네. 생겼다는 인생까지 닮을 필요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 이 사람의 음악만 좋아하는 걸로 하자 약간 이렇게.
저는 진짜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은 무대 위에서 하는 제스처 행동과 무대 아래서 하는 행동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말투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아이돌들도 힙합을 하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한 다음에 네. 갑자기 올라가더니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막 이런. 그러면 이게 그 순간에 그 스위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간 너무... 스위치 딱 하는 타이밍에 이제
그분들도
스위치 아 파워 포즈를 하고
네 파워 포즈를 하고 아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약간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항상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진짜 많이 안 달라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서. 예. 저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위에서 아, 밑에서 이게 아니거든요.
무대 위가 본능인가요? 아래가 본능인가요?
와, 어렵다.
어, 좋은 질문이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무대 위에서 되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악 안에서도 정말 단적인 예로 앵콜이 계속 나온다던가. 그럼 앵콜을 내가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고민도 엄청 할 거예요. 물론 거의 한 95%의 퍼센테이지로 앵콜을 항상 하지만 그래서 그 본능이 발휘되는 순간에 그냥 그 본능을 따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더, 밑에보다는 무대 위에서 좀 더 즉흥적으로 막 밴드분들 솔로 연주를 한다든지 뭐 같은 곡을 뭐 한 세 번 정도 연속으로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사실 내려오면 고생하셨습니다 다 인사드리고
사회생활 하시는 거.
네, 사회생활.
작가님 어떠세요? 그 콘텐츠를 찍을 때가 본능인가요? 콘텐츠를 안 찍을 때가 본능인가요?
아, 나는 요즘 조금 더 맞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 콘텐츠 찍을 때는 완전 본능이 아니었지. 원래 이제 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네.
저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3명 이상 모이는 자리는 잘 안 나가는 좀 편.
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건 이런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투 자체는 내 본능이랑 되게 괴리된 거였는데 근데 요즘 이제 그 포맷을 바꿔가지고 그냥 피디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요런 투로 가니까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더 내 본모습에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 네,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 편안하게 얘기하는구나.
그 존에 딱 들어가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궁금이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하는 일을 음악같이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오래 할수록 결국은 내 원래 본성과 이게 맞아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그 이번에 앨범 만들 때 제목들이 다 정말 제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 그 본능과 연관이 있는 제목들이어서 예를 들면은 251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재즈 코드에서 251 코드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사용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251이 뭐 마룬 5의 그 Sunday Morning 그 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땅땅땅 이렇게. 그래서 251이라는 제목을 왜 짓게 됐냐면 저의 노래들 중에서도 그 코드를 쓴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히트 넘버들 중에 뭐 가끔이라는 노래도 있고 소파라는 노래도 있고 그게 다 그 251 코드인데 이 251 트랙을 처음 만들고 친구들한테 가이드를 들려줬는데 아, 또 251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251? 좋은데? 하고 제목을 그래서 막 후반부에 살짝 들려드리면 뭐 이런
아 아예 그 코드랑 가사를 네, 맞춰가지고
맞춰서 그 친구들이 아 또 251이야 이랬을 때 그러네 251을 그러면 갖다 조져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251이 뭔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제 끌리는 코드 같은 게 클래식 음악 좋아해가지고 잠깐 배운 적 있는데 클래식 음악도 기본적으로
251 그
특히 엔딩은 다 딴 딴 이게 251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쓰이는구나.
맞아요,
그 모차르트 맞아요. 때 공식이
맞아요.
그거는 정말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냥 끌리는 어떤
끌리는 음악인 거. 그래서 항상 저도 이 251 코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뭐 회사분들이나 아 251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좋으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또 이번 앨범에 본능에 충실했던 타이틀 한두 개 정도
네. 또 하나는 제목이 이제 프리퀀시예요. 그 주파수라는 뜻인데 어떻게 또 만들게 된 거냐면 트랙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레이어를 하다 보면은 이퀄라이저라고 해가지고 너무 하이햇이 막 귀를 쏘는 것 같다 싶으면 좀 그 하이대역을 커팅을 해줘야 되고 뭐 베이스 같은 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또 베이스 쪽을 부스팅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주파수도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딱 제가 혼자서 좀 트랙 만들다가 오 그럼 프리퀀시라는 제목으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업할 때 여기 이제 작업하는 모니터고 위에 바로 TV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말리부 선셋을 좀 틀어놓거든요. 그 드라이브 말리부 선셋 드라이브라고 유튜브에 치면 4K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말리부 선셋 드라이브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말리부라는 곡을 또 만들었어요. 그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음악이에요.
그 본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서식지가 있잖아요.
네네.
말은 초원을 좋아하고.
어, 네네네네.
개들은 구멍을 좋아하고 원래.
네네네.
뭐 고양이는 박스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 보면은 뭐 이렇게 사포로에서 눈 오는 날 찍은 러브송도 있고.
네.
이태원의 밤거리를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찍으신 네. 뮤직비디오도 있고.
네네.
그 개조한 지프를 이렇게 오프로드를 타고 가면서 찍으신 것도 있고.
네네. 뭐
아웃사이드처럼.
네. 하와이.
하와이의 그 파티 네. 라이프를 배경으로 찍으신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서식지 중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서식하는 것 중에 가장 본능적으로 끌리는 서식지는 어디예요?
저는 바다 아니면 한강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주랑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물이 하여간 보여야 뭔가 마음이 편한 것 같은 한강 가서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생각 많을 때 한강 걷는 거 좋아하고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약간 그 초원 체질인 것 같아요.
아 초원 네. 초록색
네. 네. 눈에 걸리는 거 있으면 좀 안 좋아하고
아.
미국 중서부에 있는 약간 그 옥수수밭 네. 같은 데 가면 뭔가
아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낮이 좋으세요? 밤이 좋으세요?
원래 밤이 좋았었는데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은
아 육아
알게 되시겠지만 밤이 점점 싫어집니다. 밤이라는 거의 의미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늦게까지 멜랑콜리한 네. 우드를 즐기면서 철학 얘기하는 밤이 아니라 이제 막 잠들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울면서 네. 기저귀 가는 게 밤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완전 맞는 거. 오 근데 애기야말로 정말 제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아 그래서 애기라는 개체를 관찰하다 보면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저는 크러쉬님과 비슷하게 루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본능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애기를 키워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래서 교육을 통해서 본능을 억제할 필요도 있는 거구나.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는 당연히 연약하니까
그렇죠.
지만 알게 태어나잖아요.
이기적으로, 네.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혼자 있기 싫으면 그냥 집이 떠나가게 소리치고
지구.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이거를 깎아서
조금 프리퀀시를 네. 좀 맞춰야 네. 되는데
좀 그 이퀄라이징을 좀 해야지.
좀 컴프레서 좀 네. 걸고.
네. 네.
하이를 무조건 깎아야죠, 사실. 깎아야 돼. 아 근데 그 뮤트도 있어요. 뮤트 아니, 버튼이 있어요.
뮤트는 안 돼. 왜냐면은 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 큰일 날. 아, 그래. 안 되겠다. 안 되고. 저도 콘서트 할 때 가끔씩 이제 울거든요. 사실 가끔씩 아니면 거의 매일 우는데 콘서트 할 때마다
하늘도 울고.
예. 네. 아 제가 비를 약간 몰고 다니는 습성이 서식지가 그래서 물을 우리 서식지인가? 아, 진짜 어딜 갈 때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공연하거나 야외에서 뮤비를 찍는다거나 정말 비가 정말 많이 따라다녀요. 막 LA 심지어 비 잘 안 오잖아요.
예.
근데 막 제가 LA 갔을 때는 막 몇십 년 만에 폭우.
우리 피디님 비슷해요. 우리 해외 촬영 가면은
네.
제가 대체로 먼저 가 있거든요. 피디님 딱 도착하시면 그때부터
비가 그게 있나 봐요. 그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거.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비가
왔거든요. 와.
살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능대로만 산다라고 하면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한 이퀄라이징을 그리고 컴프레싱을 해줘서 뭔가 그 밸런스를 잘 지키는 게 오늘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는 오늘 크러쉬님이랑 얘기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두 가지 있었다면 하나는 루틴을 만들어놨을 때 그 안에서 본능의 공간이 생긴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대체로 본능대로 산다 그러면 막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 늦게까지 잠자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본능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진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본능의 소리가 들릴 공간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 막 살면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루틴을 딱 만들어 놓고 잡음을 딱 밀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본능의 소리가 나온다. 그게 되게 오늘 감명 깊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무대가 본능이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 사회생활이다라는 얘기도 저는 좀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그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아티스트의 삶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서 본능을 제어하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본능을 터뜨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삐져나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맞죠.
무대라는 공간이 내 본능을 터뜨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건 일단 너무 부럽고
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본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오. 그러네요.
내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땐 진짜 내 모습이다라는 게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되게 좋은 인생 레슨을 좀 얻어갑니다 오늘.
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싶죠? 딱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그렇게 말했잖아, 그사요.
오, 그래서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저 음악에 대한 본능을 스스로 터뜨릴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크러쉬님의 공연에 가서 크러쉬님이 자기의 본능을 마음껏 폭발시키는 모습에 동참하면서
네. 예,
건강하게 음악을 통해서 본능을 한번 폭발시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류했던 가장 힙한 힙합, R&B, 발라드, 재즈까지 섭렵한 아티스트 크러쉬님과 함께 본능적인 예술, 본능적인 삶, 본능적인 표현, 그리고 삶에서 본능과 이성의 밸런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Unstructured Conversation 2인 버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저씨 이거 하는 거 있지? 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니요, 저는 궁금이로서 우리 작가님이 세상 제일 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파워포즈로 마무리.
파워포즈로.
그럼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크러쉬님과 저의 파워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